고린도후서 22번 메시지 새 언약의 영광의 비침 두 번째 새 언약의 영광의 비침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새 언약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광 안에서 임함과 영광이 넘침 3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돌에 써서 새긴 의문에 속한 죽음의 사역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죽음의 사역, 즉 옛 언약의 사역이 영광 안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옛 언약의 사역이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9절의 합당한 번역은 이러합니다. 정죄의 사역도 영광 안에서 왔다면 의의 사역은 더더욱 영광이 넘친다. 죽기 하는 사역은 영광 안에서 왔지만 그것은 영광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는 문제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했더라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 속에 끼어서 차를 타고 집회에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차를 타고 왔다는 사실이 그 차가 당신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를 소유하는 것과 차를 타고 오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영광을 소유하는 것은 영광 안에서 임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더욱이 9절에서 바울은 의의 사역은 영광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오는 것과 넘치는 것 두 수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 타는 예를 사용해 봅시다. 한 사람이 차를 타고 온 데 반하여 어떤 사람은 여러 대의 자기 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차들로 풍성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영광 안에서 왔지만 새 언약의 사역은 영광을 가지고 있고 영광이 넘칩니다. 옛 언약과 함께 왔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3장 7절에서 이 영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서 일시적으로 빛나고 있던 빛이었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 왔던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루도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난 것은 단지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부활 안에서 꽃핀 그리스도. 그러면 새 언약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넘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표현될 때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영화롭게 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표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속육신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표현된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감추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육신적인 몸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밖에는 육신이 있었습니다. 이 육신에는 영광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주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셨을 때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분의 기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입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아직 당신의 아들이 누구인지도 당신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감추었고 나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예시로서 카네이션 꽃이 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네이션 씨는 어떠한 영광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카네이션 씨가 땅에 심겨준 후에 씨는 죽고 그것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씨는 싹이 나고 하나의 식물로 자라나며 결국에는 꽃을 피웁니다. 이 꽃핌이 카네이션 씨의 영화롭게 됨입니다. 카네이션 씨가 땅에 묻혔을 때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꽃핌은 카네이션 씨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됨은 부활과 같은 것입니다. 카네이션 씨가 싹 트는 것은 부활의 시작의 초기 단계입니다. 카네이션이라는 식물의 계속적인 성장은 부활의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카네이션 꽃이 피는 것은 그것의 충만 안에 있는 부활입니다. 주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사실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 안으로 들어가시고자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주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은 이미 부활 안에 계셨습니다. 즉 그분이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분이 부활 안에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되심이 곧 그분의 부활임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꽃핌입니다. 그리스도의 꽃핌, 즉 그분의 영화롭게 되심은 바로 충만 안에서의 그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부활한 그리스도. 이러한 예를 근거로 하여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영광은 사실상 충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영광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영광은 생명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새 언약의 영광을 비추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았습니다. 즉 그는 생명주는 영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과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으로 붙어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영광은 새 언약의 영광으로서 많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분으로서의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분은 성육신과 인간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경험하셨고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시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과 그분이 성취하시고 얻으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그분과 하나 되고 주 영으로 인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영광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상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영광을 단지 물질적인 빛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서 그들은 이런 종류의 큰 빛을 보기 위하여 외치기까지 합니다. 나는 언젠가 큰 빛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외치는 사람이 있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새 언약의 영광에 관련하여 의미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삼. 새 언약의 영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제이며 그분은 지금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심지어 매 순간마다 우리 영 안에서 생활하고 행동함으로써 이러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다른 면으로 우리는 생명주는 영이 우리 전 존재를 적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 영이 다만 우리 속의 각 부분에 스며들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몸들까지도 적시어서 그것들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새 언약의 영광을 비추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비춤으로 그분을 산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빛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비춤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나는 비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그리스도의 삶 편지들이 되는 것에 관한 메시지들을 주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겨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분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 안으로 새겨진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주어진 후 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삶 편지에 관한 이러한 간증들로 인해 매우 행복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간증들이 더 많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춤에 관한 간증들, 즉 밝은 간증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그분은 빛나는 빛으로서 우리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읽을 뿐 아니라 우리의 빛비춤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합당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비춤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행동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분을 비춤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순종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되려는 노력과는 다릅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그러한 아내나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 언약의 영광의 빛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윤리적인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관해 성경에 계시된 것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신약에서의 계시는 우리가 다만 우리의 행동에 외적인 개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후서 3장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것임을 봅니다. 오늘날 생명주는 영으로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생명주는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단지 교리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도덕적 체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신 살아계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상들을 포함한 생각과 우리의 모든 느낌들을 포함한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결정과 결심과 결단을 포함한 의지를 합한 우리의 존재를 적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강하게 되고 생기 있게 되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우리의 육신적인 몸을 적시길 갈망하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명주는 영으로 적셔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적셔지고 그분을 비춰내므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적심으로 그 결과 우리가 우리 안으로부터 그분을 살아내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빛남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삶이 지방교회 안에서 예수의 간증이요 삼일 하나님의 참된 표현입니다. 이것이 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이 오늘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